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고위급 회담을 위한 날짜를 다시 잡을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과의 진행 상황에 매우 기쁘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급할 게 없고 서두르지도 않는다며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와 관련해 자신도 제재를 해제하기를 원하지만 북한도 역시 반응을 보유한다며 이건 양방향 도로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뒤 4, 5개월이 지나는 동안 지난 70년간의 성과보다 더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자신이 한 일은 과거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8일 열릴 예정이었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회담이 연기된 것은 일정 문제 때문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정은 항상 바뀌고 상황에 따라 이런 일들이 공개될 때도 있지만 일정 변화에 따라 공개되지 않을 때도 있다며 이번 경우는 순전히 일정 문제로 단순한 일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구체적인 연기 사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추가적으로 전달할 내용은 없다면서 북한 측과 진행 중인 대화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7일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 대변인을 인용해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8일 비공개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가 비공개 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안보리 회의가 소집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지난달 차관급 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 보도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베트남이 8일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기상 관측소를 설치한 데 대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베트남 외교부의 레티 투앙 대변인은 이날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기상 관측소를 설치한 것은 베트남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은 스프레틀리 제도와 파라셀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충분한 법적, 역사적 근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제도에 있는 3개 섬에 기상 관측소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인근 5개국은 스프레틀리 제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스프레틀리 인공섬에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중국과 베트남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현재 서태평양에서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캐나다 3개국이 참여하는 연합기동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과 일본 자위대가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캐나다 해군 함정 두 척이 합류했습니다. 캐나다 해군 소속 함정인 캘거리오는 또 다른 보급선 한 척과 함께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캘거리오는 서태평양에서 미 해군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등과 함께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캐나다가 태평양에서 미국, 일본과 함께 해상훈련을 벌인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영국과 프랑스도 태평양에 함정을 파견했습니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지난 29일부터 서태평양에서 킨스워드라고 명명된 대규모 연합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한국과 북한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선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 열풍이 아주 뜨겁죠. 자, 미국도 과거와 달리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입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자, 유럽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최근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EU 28개 회원국 고등학생 가운데 50% 가까이가 직업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년 전인 2014년보다 1%포인트가량 증가한 것으로 특히 남학생의 경우 54%가 직업교육 과정을 이수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체코로 약 73%에 달했고요. 영국과 이탈리아도 50%가 넘었고 독일은 46%가량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고등학생들에게 이 직업교육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는데요. 이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사회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13도로 맑은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온 후 중부지방은 오전에, 북부지방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밖바다에선 1.5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밖바다는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8도에서 14도, 신의주는 7도에서 1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9도에서 16도, 함흥은 9도에서 16도, 끝으로 청진 지역 역시 9도에서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을 담은 영화 Footloose의 주제곡으로 주저하지 않고 발을 마구 움직여보자고 노래하는 Footloose 들어보시죠. 케니 로긴스가 부릅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최고 176.2% 반덤핑 관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대치 와중에도 중국의 수출은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대러시아 추가 제재 방침에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식량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요?
네,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최고 176.2%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미국 상무부가 7일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불공정 교육을 통해서 미국에 들어온 중국산 제품들이 관련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서 지난 봄에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는데요. 반년에 걸친 후속 조사 끝에 미국 업계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중국산 제품에 보복 조치를 확정한 겁니다.
자, 최고 176.2%의 관세라면 물건값의 거의 두 배가 세금으로 추가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상무부는 반덤핑 예비 판정 직후에 최고 113% 정도의 상계 관세를 예고했었는데요. 훨씬 더 높은 세율로 확정된 겁니다. 윌버로스 상무장관은 미국의 법이 허용하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 덤핑이나 불법 보조금 제품의 시장 유입을 규제할 거라고 후속 조치 가능성까지도 내비쳤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이번 조치를 단행한 그 배경을 좀 짚어보죠.
네, 이 덤핑이란 이 특정 수입품이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팔려서 같은 물건이나 용역을 생산하는 해당 국가의 업체들의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중국 알루미늄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불법 보조금을 받아서 그만큼 낮은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걸로 미국 상무부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런 정부 보조금들은 미국의 법뿐만 아니라 국제의 통상 규칙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사항들입니다.
네. 그런데 많은 중국산 수입품 중에서 왜 이 알루미늄 판재가 보복 조치 대상이 된 걸까요?
네, 그만큼 중요한 제품이기 때문인데요. 이 알루미늄 판재란 알루미늄을 아주 얇고 넓게 펴낸 산업 자재입니다. 기계나 가전제품, 또 이것들의 부품이나 생활용품을 만드는데 두루 사용되기 때문에 산업 방면의 영향이 크고요. 일반 소비자 생활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뭐 그만큼 중요한 제품인데 수입량도 많은가 보죠?
네, 연간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가 약 6억 달러에서 7억 달러 정도의 규모인데요. 최근 몇 년 새 수입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상무부 자료를 보면 지난 10여 년간 8배 가까이 중국산 수입이 확대된 걸로 나타났는데요. 상무부는 이 같은 상황이 미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번 조치를 포함해서 미중 통상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중국의 대미 수출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미국의 이딴 고율 관세와 보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미 수출이 성장세를 이어가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중국 해관 총서가 8일 공개한 통계를 보면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6%나 늘었습니다.
예.
네, 당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성장률 11.7%보다도 훨씬 높은 건데요. 수입액 증가도 커졌습니다. 당초 전망치 14%보다 높은 21.4%를 기록했는데요. 이를 종합한 같은 기간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도 34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네,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조처가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거네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9월 24일자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신규 관세를 단행했기 때문에 이어진 10월 수출 동향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일단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걸로 통계에서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70억 달러어치의 추가 관세를 예고했고요. 또 기존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율도 내년 초에 10%에서 25%로 높아지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서둘러서 이 수출 물량을 이른바 밀어내게 한 게 10월 통계에 잡힌 걸로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 조금 더 지켜봐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중국이 밀어내게 수출 물량을 소진하는 11월과 12월 통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미중 무역 대치가 연말까지 계속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변수입니다.
네, 무역 대치가 조만간 풀릴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최근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 대화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9일 워싱턴에서 미중 외교 안보 대화가 있고요. 월말에는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별도의 회담을 합니다.
네.
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양국 간의 무역 현안을 해소하는 담판이 진행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촌 원에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한다고요?
네,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 통제와 생화학 전종식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추가 제재를 진행할 거라고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이 6일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런 방침을 의회에 통보했는데요. 러시아는 불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러시아 이중 스파이 출신 이 세르게이 스크리팔 모녀가 지난 3월에 영국에서 러시아산 신경작용제인 노비촉에 노출돼 중태에 빠졌던 사건에 관한 건데요. 미국 정부는 지난 8월에 러시아에 1차 제재를 가하면서 90일 동안 이 제재 효과를 지켜봤는데요.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관련 기술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후속 제재를 단행하는 거라고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재 근거인 생화학 무기 통제와 생화학전 종식법은 어떤 법규인가요?
네, 특정 기술을 생화학 무기의 용도로 가공할 수 있는 어떤 나라에도 해당 기술이나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내용인데요. 91년에 미국 의회가 채택한 겁니다.
네,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한 러시아에 대한 후속 제재 내용은 뭐죠?
네, 지난 8월에 1차 제재 때는 특정 품목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했는데요. 후속 조치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차 제재로 수출이 금지됐던 것들은 이중용도 기술 품목이라고 하는 건데요. 센서, 그러니까 감지장치를 비롯한 전자부품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이지만 이 기술을 군사용도로도 전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자, 이번 조치에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이 이번에 러시아를 상대로 단행한 조치들을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7일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당분간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기 힘들 걸로 내다봤는데요. 지난 6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 걸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정상화가 곧 일어날 걸로 전망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미러 관계 사실 지금 어려운 현안들이 많죠.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러시아에 또 몇 가지 제재를 동시에 시행 중인데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의 영토인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일로 경제 제재를 하고 있고요. 또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해킹 등으로 개입한 사건 때문에 별도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상대국 외교관들을 일부 추방하고 또 공관 폐쇄 조치까지 단행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대선 당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캠프가 러시아와 유착했다는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식량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인도네시아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취임한 지 4년이 넘었는데요. 위도도 대통령 취임 이래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는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식량 주권이란 달리 말하면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이런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네,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쌀이나 옥수수, 콩 같은 주요 농작물을 생산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말까지 소사료용으로 10만 톤의 옥수수를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목표가 결실을 맺기 아직 멀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주무부처인 농업부는 생산이 줄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옥수수 가격이 올라서 비용 전략상 수입을 결정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의 옥수수 생산은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는데요. 2018년 기준 인도네시아는 2,850만 톤의 옥수수를 생산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네, 자, 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이 농산물 수출입 현황은 어떤가요?
네, 인도네시아 국립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인도네시아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농작물 수출량을 24% 늘려서 3,100만 톤의 농작물을 수출했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수입 농작물에 대한 의존도도 늘었다는 지적입니다. 쌀과 콩, 옥수수, 밀 등 주요 7개 작물의 수입이 2014년 약 2,200만 톤에서 2017년에는 2,550만 톤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250만 톤의 밀을 수입해서 세계 최대 밀 수입국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자, 밀을 상당히 많이 수입한다는 게 좀 눈길을 끄네요.
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밀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네. 거기다 정부가 옥수수 수입을 60% 줄이면서 가축 사료용 이 밀 수입이 2015년 20만 톤에서 2016년에는 300만 톤으로 급증했습니다.
예.
예, 콩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인도네시아는 국내 수요의 30%만 생산하기 때문에 올해는 40만 톤의 콩을 수입해야 할 실정입니다.
자, 게다가 농민의 인구도 많이 줄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네, 농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지난 10년 동안 농사를 그만둔 농민들이 500만 명에 달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농민은 약 2,600만 명 정도 있는 걸로 추산되는데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의 70% 정도가 45살 이상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5년 동안 대규모 농경지가 손실되면서 현재 대부분의 농민이 2헥타르 미만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식량 주권을 확보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을 어렵게 하는 뭐 또 하나의 어려운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너무 많이 수입하는 바람에 농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져서 농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식량 주권의 개념에는 불공정한 국제무역 시스템에서 자국의 농민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겠네요.
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목표인 이 식량 주권은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아무데서나 식량을 들여오는 이 식량 안보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생산과 수출의 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 각종 통계상 자국의 농업 부문이 개선되고 있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농업 정책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이 7일 사임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의 사임으로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의 미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다수당이 된 민주당과 협력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관련된 조사를 시작할 경우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사우산드 옥시에 있는 술집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13명이 숨진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났군요.
네, 세션스 장관 중간 선거가 끝난 다음 날에 결국 사임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7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후임은 누가 됐습니까?
네, 매튜 위러커 현 법무부 장관 비서실장이 장관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곧 후임자를 임명해서 상원의 인준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세션스 장관이 재임 기간 내내 트럼프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로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진 거죠?
네, 바로 러시아 스캔들 수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러시아 스캔들이라면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 측과 내통했다는 의혹도 포함되는데요. 세션스 장관도 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세션스 장관이 대선 기간에 이 트럼프 후보 진영에 몸담고 있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세션스 장관이 대선 기관을 전후로 이 당시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여러 차례 만난 일이 있었는데 인준청문회에서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러시아 고위 관리를 만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난 모양이네요.
네, 인준을 받고 정식으로 장관이 된 뒤에 이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됐는데요. 거기에다가 자신이 지휘하는 연방수사국 FBI가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어서 곤란한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션스 장관이 FBI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던 겁니다.
네, 바로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이 시작된 건가요?
맞습니다. 이 세션스 장관이 수사에서 빠지자 이 수사 지휘권을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이어받았는데요.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이 로버트 밀러 특검을 출범시킨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세션스 장관을 불편하게 생각한 이유가 바로 이 특검 수사 때문 아닌가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세션스 장관이 FBI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빠지지 않았다면 특검이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세션스 장관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오고 있지요.
맞습니다. 이 특검 수사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마녀사냥이라고 강하게 비난해왔습니다.
네, 뭐 그간 세션스 장관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도 상당히 노골적이었고요.
맞습니다. 뭐 자신에게는 법무장관이 없다. 법무장관이 일을 잘 못한다라는 등 이 노골적이고 신랄하게 또 세션스 장관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세션스 장관이 해고되거나 사임할 것이라는 얘기가 자주 흘러나왔었죠.
네. 하지만 세션스 장관은 그때마다 이 사임설이나 경질설을 일축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자신은 자신의 할 일을 흔들리지 않게 해나갈 것이라면서 이 꿋꿋하게 버텨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도 비난은 하면서 이 세션스 장관을 바꾸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션스 장관을 경질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공화당 안에서도 세션스 장관 경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세션스 장관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거네요.
네, 이 중간선거 결과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자리를 유지해서 세션스 장관 후임자가 인준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고요. 또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세션스 장관을 경질할 때가 됐다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던 세션스 장관이 사임했는데 이게 특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미국 언론이 여러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뭐 일치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특검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네, 매튜 위러크 장관 대행이 이 특검 수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서 그렇습니다. 위러크 대행은 법무부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 CNN 방송의 법률부문 논평가로 활약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해 여름에 CNN 논평란에 올린 글이 눈길을 끕니다.
네.
위러크 대행은 이 글에서 뮬러 특검이 대통령의 개인 재정 문제까지 수사한다면 이는 너무 나아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특검 수사를 지지하는 민주당 쪽으로서는 휘터커 장관 대행을 좋게 보진 않겠군요.
네. 이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대표는 7일 위러크 대행은 특검 수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관계로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으니까 세션스 전 장관처럼 특검 수사에서 스스로 빠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이 위러커 대행 체제 아래서 과연 특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새 법무장관은 누가 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7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민주, 공화 두 당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Now is the time for members of both parties to join together, put partisanship aside, and keep the American.
네, 두 당이 당파적인 이해를 떠나 협력해서 미국 경제가 이룩하고 있는 기적을 계속 이어가자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를 언급했습니다.
And also to perhaps Speaker Nancy Pelosi. I give her a lot of credit. She works very hard and she's worked long and hard. I give her a great deal of credit for what she's done.
새 연방 하원에서 의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펠로시 대표가 열심히 일하고 있고 유능한 사람이라면서 새 의회가 출범하면 같이 협력해서 많은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펠로시 대표를 언급한 건 6일 치러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됐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하원 대표인 펠로시 의원이 하원 의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펠로시 대표도 하원 의장직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7일 선언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덕담 외에 경고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하원 민주당이 자신과 행정부를 조사하기 시작하면 아주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중간선거 결과는 7일에 자세하게 전해드렸었는데 자, 투표율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일부 언론 보도로는 약 49%에 달했다고 합니다. 약 1억 1천만 명이 이번 중간선거 투표에 참여한 셈인데요. 중간선거의 투표율로는 아주 높은 겁니다.
네, 뭐 그새 개표 결과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네, 뭐 중요한 변화를 보면 연방상은 몬태나주가 눈에 띄는데요. 매트 로젠델 공화당 후보가 앞선다고 전해드렸었는데 민주당 후보인 존 테스터 상원의원이 결국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 밖에 애리조나주와 플로리다주는 이 공화당 후보가 간발의 차로 앞서고 있는데 아직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플로리다주는 민주당 쪽에서 재검토 요구가 나온 상태입니다.
네. 조지아주 주지사 선거도 관심을 끌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공화당 후보가 역시 간발의 차로 앞섰는데요. 이 공화당의 브라이언 캠프 후보는 승리를 선언하고 주지사직 인수 과정에 집중하겠다면서 주 총무장관직에서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첫 여성 흑인 주지사를 꿈꿨던 민주당의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후보는 아직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인 후보들 성적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이 캘리포니아 39선거구의 영김 공화당 후보는 당선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뉴저지 3선거구가 흥미로운데요. 이 민주당의 앤디 김 후보가 초반에 뒤지고 있었는데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표차가 아직 얼마 안 돼서요. 이 상대 후보들이 아직 모른다며 버티는 상황인데요. 만약 두 사람 모두 승리가 확정된다면 20년 만에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이 동시에 두 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났군요.
네, 캘리포니아 남부 사우전 옥시에 있는 보더라인 바앤 그릴이라는 곳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용의자를 포함해 13명이 숨지고요.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사우전 옥시는 이 로스앤젤레스시 인근에 있는 곳입니다.
네. 근데 바라면 술집을 말하는 거죠?
네, 이 사고가 난 곳은 사람들이 술도 마시고 춤도 추는 그런 장소인데요. 이 주변 대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잘 알려진 곳이라고 합니다. 사건 당시 이곳에서 행사가 있어서 사람이 특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 사건의 개요를 좀 정리해 볼까요?
네, 현지 쉐리프국 이 경찰국이 밝힌 내용을 보면 7일 저녁 11시 20분경에 처음 사건 신고가 접수됐답니다. 용의자가 술집이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총을 쏘기 시작했는데요. 사건 현장에 가까이 있던 벤투라 카운티의 론 헬루스 경관 그리고 고속도로 순찰대원 한 명이 사건 현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헬루스 경관이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경관이 헬루스 경관을 끌어내고 지원을 기다렸는데요. 총에 맞은 헬루스 경관은 나중에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네.
제프틴 벤투라 카운티 셰리프국 국장은 나중에 도착한 지원팀이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ut additional units arrived, including SWAT personnel, agencies from the Oxnard Police Department, the Simi Valley Police Department,
김 국장은 지원팀이 건물 안에서 희생자 시신 11구와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의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용의자의 신원은 밝혀졌습니까?
네, 올해 28살인 남성 이언 데이비드 롱 씨입니다. 이 롱 씨는 미 해병대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는데요. 언론은 이 용의자가 검은색의 긴 코트를 입고 권총을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롱 씨는 현장에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롱 씨가 과거에 과정 문제로 이 정신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범행 동기는 아직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최근에도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같은 사건이 났네요.
네, 최근에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있는 한 유대교 회당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11명이 숨졌고요. 또 지난 2월에는 이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원 디렉션이 부릅니다. 내 사랑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라고 노래하는 Story of My Life 들어보시죠. Written in these walls are the stories that I can't explain. Leave my heart open, but it stays right here empty for days. She told me in the morning she don't feel the same about us in her bones. Seems to me that when I die, these words will be written on my stone. And I'll be gone, gone tonight. The ground beneath my feet is open wide. The way that I've been holding on too tight, with nothing in between. The story of my life, I take her home. Stays right here in its cage. And I'll be gone, gone tonight. Fire beneath my feet is burning bright. The way that I've been holding on so tight, with nothing in between. The story of my life, I'll take her home. Chasing the clouds. The story of my life, I take her home. I drive all night to keep her warm, and time is frozen. The story of my life, I give her love. I spend her love until she's broken.
Boy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미국의 여성 민권운동가 로사 팍스 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사 팍스 여사는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 몽고메리 시내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명령을 거부해 흑인 민권운동의 도화선이 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가 민권운동의 퍼스트 레이디, 자유운동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로 추앙을 받는 여성이죠.
링컨 대통령에 의해 미국에서 흑인 노예 제도는 오래전 철폐됐습니다. 이 법적으로는 폐지한다고 했지만 흑백 차별까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죠.
그렇죠. 1950년대, 60년대에도 인종차별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이 심했는데요. 엘라베마주도 그중 한 곳이었죠.
네. 이 당시 남부 엘라베마주 몽고메리 시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흑백을 분리하고 백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짐 크로법이라는 것이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법 조항 가운데는 버스 좌석에 대해서 아주 까다로운 규정이 있었던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 앞좌석 열 번째 줄까지는 백인들만 앉을 수 있었고요. 흑인들은 뒷좌석에만 앉을 수 있게 돼 있었죠. 그런데 이 흑인들이 중간석에 앉을 수는 있었습니다. 여기는 백인도 앉을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백인석이 많은 일 경우에는 그 자리도 흑인들이 양보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좌석 문제로 한 가냘픈 흑인 여성이 반발해 버스 집단 거부 사태가 벌어진 거죠.
네.
자, 그러면 사건의 발단을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1955년 12월 1일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몽고메리 시에서 재봉사로 일하던 로사 팍스라는 42세의 흑인 여성이 하루 일을 끝내고 피곤한 몸으로 버스에 탔습니다. 그런데 버스 앞쪽에 백인석이 모두 차고 중간석에 흑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인 승객이 한 명 더 탔습니다.
그 백인은 자리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러자 운전사는 차를 세우고 중간에 앉아있던 흑인들에게 모두 일어나서 뒷자리로 이동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흑인들은 모두 고분고분 말을 듣고 뒤로 옮기는데 로사 팍스만큼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운전사는 재차 팍스 여사에게 뒤로 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팍스 여사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노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운전사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해도 불을 태면 부르라고 했습니다. 결국 운전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팍스 여사는 체포됐죠.
이 당시로서는 팍스 여사의 노라는 대답이 사람들의 귀를 의심할 만한 놀라운 태도였다는데 어떤 마음에서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걸까요?
사실 팍스 여사가 그런 일을 당한 건 처음은 아니었죠. 이 모든 흑인들에 대한 제도가 그랬으니까요. 이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팍스 여사는 자신과 백인이 똑같은 차별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은 늘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버스 안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존중을 받기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I felt that I was not being treated right and that I had a right to retain the seat that I had taken.
네, 로사 팍스 여사가 체포된 사실이 전해지자 몽고메리 시 유색인종 단체에서는 전단을 배포하고 모든 흑인들에게 버스 보이콧 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보이콧 운동을 지휘한 인물이 바로 훗날 미국 흑인 민권운동의 지도자가 된 26살의 마틴 루터 킹 목사였습니다.
We the Negro citizens have decided not to ride the buses in Montgomery until we receive some justice and until we get a hearing.
킹 목사가 흑인 시민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까지 버스를 타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승차 거부를 선언하고 있군요.
네.
자, 그런데 보이콧이 왜 효과적인 압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당시 몽고메리 지역의 버스 승객의 4분의 3은 흑인이었고요. 버스 운전자의 3분의 2도 흑인이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안 타면 버스 회사들은 당연히 운영이 어려워지겠죠. 또 몽고메리 시의 대중교통 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자, 로사 팍스 여사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서던 날 4만 명, 이 버스를 이용하는 몽고메리시 흑인의 95%에 달하는 사람들이 버스 타기를 거부했다고 하네요.
예.
자, 그런데 일을 가야 하는 흑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많은 흑인들은 버스를 안 타면 일을 하러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흑인 택시기사들이 싼 요금으로 일터로 이들을 실어날랐습니다.
네, 백인들도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흑인들을 태워다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분노한 백인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보이콧 지도자들에게는 살해 위협도 하고요. 또 흑인들과 충돌이 자주 벌어지고 폭탄까지 터지기도 했습니다.
로사 팍스 여사는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고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팍스 여사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1956년 11월 13일 미국 대법원은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는 몽고메리 시의 버스 승차 정책이 미국의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년이 넘게 승차 거부 운동을 계속한 결과였습니다. 버스 차별 금지 법안은 12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했고요. 12월 21일에는 킹 목사와 여러 민권운동가들이 1년 동안 계속된 버스 거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The year-old protest against city buses is officially called off.
자, 이제부터 몽고메리의 흑인들은 흑백 좌석 구분이 없는 버스에 승차를 하게 됐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군요.
예, 몽고메리 시에 대한 대법원의 이런 판결은 다른 지역에도 연쇄 반응을 일으켰고요. 미국 전역에서 흑인들에 대한 갖가지 인종차별 폐지 운동으로 확산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 드디어 1964년 미국 의회는 인종과 종교차별 금지를 골자로 하는 민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대한 물결을 촉발한 로사 팍스는 어떤 배경을 가진 여성이었을까요?
이 로사 팍스는 1913년 알라바마주 터스키기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결혼 전의 이름은 로사 루이스 맥콜리였습니다. 학교는 11살 때까지 다녔습니다. 그리고 큰 도시인 몽고메리 시로 가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면서요?
네, 로사는 알아놓은 할머니를 보살펴야 하는 입장이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앓게 돼서 옆에서 보살펴야 했기 때문에 중학교를 일찍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살이 돼서야 겨우 고등학교를 마칠 수가 있었죠.
네, 결혼은 했습니까?
네, 로사는 1932년에 레이몬드 팍스라는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이 레이몬드 팍스는 이발사였는데요. 민권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팍스 여사는 몽고메리 버스 사건이 있은 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팍스 여사는 버스 사건 때문에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됐는데요. 정작 본인과 가족은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백인 우월 집단인 KKK와 지역 백인들의 위협이 심했기 때문이죠.
네.
팍스 여사 가족은 결국 북부 디트로이트 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로사 팍스는 그곳에서 하원의원 사무실 직원으로도 일하고 또 이후 민권운동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권익 향상 운동을 펼쳤습니다.
자, 그런 노력으로 미국 흑인들의 인권이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됐지만 팍스 여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93년에 위대한 공헌을 한 흑인 여성에게 수여하는 에센스 상을 받으면서도 팍스 여사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죠.
We would one day not have to be insulted, mistreated, and sometimes physically hurt and often killed.
우리가 언젠가는 모욕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폭행, 심지어 살해까지 당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네요.
예, 1996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훈장인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1996.
To you, Rosa Parks, thank you and God bless you.
인권 운동가는 은퇴가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던 팍스 여사는 2005년 10월 24일 92세로 디트로이트시에서 숨졌습니다. 그의 시신은 미국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워싱턴의 국회의사당 중앙홀에 안치돼 시민들의 조문을 받았습니다.
약 4만 명의 조문객들은 차례로 팍스 여사 유해 앞을 지나며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장례식이 거행되는 날 미국의 모든 공공기관은 조기를 개양하고 그녀를 추모했습니다. 내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여성 민권운동가 로사 팍스 여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주간 코너 트위터로 배우는 영어입니다. 최근 미국에 Mega Million 로또의 열풍이 돌았는데요. 미국 복권사상 최고 당첨금 16억 달러의 상금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트윗 살펴볼까요? A single winning ticket for last night's record-breaking $1.6 billion Mega Millions jackpot was sold in South Carolina. The odds of winning? 1 in 302.5 million. 메가 밀리언 사상 최고 상금 16억 달러가 걸린 티켓 한 장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팔렸습니다. 이 로또를 이길 가능성은 3억 250만 분의 1입니다. Win은 이기다라는 뜻인데요. Winning을 형용사로 사용할 때는 이긴 또는 우승한이란 말입니다. Record breaking, 기록을 깨는, 즉 기록적인으로 해석할 수 있고 jackpot, 도박, 로또 또는 게임을 이길 때 받는 상금을 말합니다. A single winning ticket for last night's record-breaking $1.6 billion Mega Millions jackpot was sold in South Carolina. 메가 밀리언 역대 최대 상금 16억 달러가 걸린 티켓 한 장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팔렸다는 이야기입니다. Odds는 어떤 일이 있을 가능성을 뜻하는데요. The odds of winning? 이길 가능성이라는 말입니다. The odds of winning. 1 in 302.5 million. 이길 가능성은 3억 250만 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A single winning ticket for last night's record-breaking $1.6 billion Mega Millions jackpot was sold in South Carolina. The odds of winning? 1 in 302.5 million. 메가 밀리언 사상 최고 상금 16억 달러가 걸린 티켓 한 장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팔렸습니다. 이 로또를 이길 가능성은 3억 250만 분의 1입니다. 오늘 뉴스톡에서 메가 밀리언에 대한 트윗 살펴봤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테일러 스위프트가 부르는 The Lucky One, 당신이 바로 행운아 전해드리며 전이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ike
Voice of America.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